에베소서를 지금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있죠, 저희가. 그래서 지난 주간에 저희가 함께 묵상한 말씀 중에 일부를 오늘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에베소서 전체를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에베소서가 굉장히 재밌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고린도 전후서라든지 데살로니가 전후서 뭐 그런 다른 어떤 서신처럼 실제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 교회의 내부적인 문제 같은 것을 사실상 다루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어보면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에베소서를 통해서는 사실상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어떤 로컬 철치의 문제가 있었는지가 잘 파악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편적인 좀 범위가 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관심이 끌리게 되는 거죠. 분명히 저자는 바울인 것이 분명한데, 바울이 이 편지를 처음 썼을 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데 대해서는 좀 질문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성경의 원본은 누구도 갖고 있지 않아요. 고대 문서들이 뭐 다 그렇죠. 뭐 원본이라는 것은 사실 없어요. 근데 없다기보단 찾을 수가 없어요. 예, 있죠. 분명히 어디 있을 텐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원본에 접근하는 방법은 당연히 사본이죠. 사본. 고대 어떤 문서보다도 성경의 사본은 아주 풍성하게 존재하고 더군다나 상당한 권위를 지닌 고대 사본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약성경은 사본을 통해서 우리가 뭐 거의 완벽하게 읽어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 가장 권위 있는 고대 사본 세 개가 에베소서를 기록해 주었을 때 이 편지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다라는 그 에베소라는 말이 없어요. 이게 사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참 그래서 고민이 많고 재밌죠.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추측할 수 있냐면은 사실상 이 에베소서라는 이 편지가 에베소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1차적으로 쓰여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편지는 여러 교회를 위하여 쓰여진 말 그대로 서큘러 레럴로 여러 지역에 전달된 편지이고, 그러므로 이 앞부분에 어디 어디에 있는 성도들에게라는 그 어디 어디라는 그 부분이 이렇게 괄호처럼 비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를 필라델피아 인근에 있는 기쁨의 교회 성도들에게라고 해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 내용상 우리에게 100%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다 이건 그때 그 시대에 있었던 일이야라고 고민할 것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적용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보편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참 멋지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은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기독교적인 사고에는 이 개별성과 이 전체를 보는 이 일치성, 우주성이라고 할까요? 이 홀 픽처와 그 홀 픽처와 연결되어 있는 개별적인 작은 그림들이 반드시 이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교회, 기쁨의 교회, 그러면 개별적 교회죠. 우리 교회죠. 여기 이 지역에 이 시간에 존재하고 있는 개별된 교회인데,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이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와 연결되어 있는 우주적 교회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주적 교회. 이 우주적 교회라는 말 자체도 굉장히 거대한데요. 이 우주적 교회라는 말이 어디서 이제 나오냐 하면은, 여러분,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과 그의 사역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을 믿사오며, 그죠?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성령의 사역으로 형성되는, 예? 거룩한, 갑자기 다 막히셨어요? 다 잘 외우시는데? 거룩한 공회와, 그렇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게 우리 고백이잖아요. 이게 성경적 고백입니다. 사도 신경은 아주 잘 정리되어 있는 고백입니다. 근데 거기에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의 현재적 사역으로서 이 세상에 펼쳐지고 있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여기 공회라고 할 때 이 공, public 또는 universal 이 공회라는 말이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Holy, 뭐 라틴어로 기록을 하든 영어로 기록하든 Catholic Church라는 말이 나옵니다. 카톨릭이라는 단어가. 좀 혼동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 그 카톨릭 교회는 구교 얘기하는 거 아니야? 사실은 아니죠. 그 카톨릭 교회라는 말을 그들이 쓰고 있지만 사실 그걸 엄밀히 얘기하면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인데 스스로 카톨릭이라는 말을 붙여서 로마 카톨릭 교회라고 얘기하죠. 근데 사실상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로마 카톨릭 교회는 로마의 감독을 사도 직분의 연속으로 믿는 서구 교회입니다. 유럽 교회, 유럽의 카톨릭 교회, 유럽의 그 소위 우리는 이제 구교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자체를 우주적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사실상 그래요.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그렇게 이제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카톨릭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어떤 조직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우주적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택하신 거룩한 성도들의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러한 그 우주적 교회가 존재하고 있고 그 교회는 성도의 교통, 즉 사실은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이 교회의 역사를 통틀어서 히브리서의 말에 의하면 우리의 예배의 현장,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현장에 하늘 보좌에 들려 올라가 예배를 하는 그 현장에 이미 거룩하게 된 영혼들도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정말 우주적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universal이라는 말을 써도 되겠죠. 우리 혼동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영어의 사도신경을 Holy Universal Church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하여튼 뭔가 좀 딱 맞아 들어가지 않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그것입니다. 이 편지 에베소서를 생각해 볼 때 이 에베소서에서 다루고 있는 관점은 로컬 철치의 관점이라기보다는 우주적 교회를 다루고 있고 이 우주적 교회의 영광을 다루고 있다. 근데 이 우주적 교회라고 하는 이 큰 그림 안에 사실은 우리도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로컬 철치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그 안에서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뭐 여러분 많이 들어본 얘기지만 요즘은 이 로컬 철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소홀히 하는 경향도 있죠. 마치 컨슈머처럼 어느 때 내가 원하는 어떤 방식대로 내가 그냥 선택해서 아무데나 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든지 심지어는 뭐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가나안이란 말 아시잖아요. 안 나가에 거꾸로 써서 가나안이 됐죠. 나는 교회 안 나가.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나는 로컬 철치는 안 나가지만 나는 우주적 교회 멤버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말이 되느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적 그 어떤 관점에서는 반드시 우주적 교회를 인정해야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것이 어디 붕 떠있는 별개의 어떤 현실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이 현장 속에 이 장소에 이 성도의 공동체 속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로컬 철치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겠습니다. 자, 좀 장황하게 서론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그겁니다. 에베소서는 뭔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큰 그림을 그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이 문구 한 프레이즈에 여러분의 관심을 좀 돌려보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한 새 사람입니다. 하나의 새로운 사람, 한 새 사람, one new man인데요. 이 말이 2장 15절에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한 새 사람이란 말이 나오죠. 여기에 한 새 사람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안트로포스. 그러니까 이것은 복수의 개념이 아니라 단수의 개념이에요. 한 새 사람. 이러한 식의 표현이 몇 군데 더 나옵니다. 4장 13절 오늘 읽은 본문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이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랬죠?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라고 하는 걸 보면 뭔가 이루어져야 할 새 사람을 얘기하고 있죠. 한 새 사람. 또 4장 뒷부분에 가도 있어요.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이 내용은 나중에 좀 설명하기로 하고 새 사람이란 말이 여기도 등장을 합니다. 단수입니다. 복수가 아니라. 그래서 이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 왜 에베소서에는 이 새 사람, 한 새 사람, 한 명, 하나의 새 사람이라는 개념을 말하고 있는가? 이제 여기에 여러분 좀 생각을 집중해 보자고요. 자, 근데 지금 제가 역설적인 이야기를 바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런데 분명히 제가 단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한 사람은 들여다보니까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역설, 일종의 아이러니죠. 자, 2장 11절 이후에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이 한 새 사람을 설명할 때 무엇을 지금 다루고 있냐면은 이제 유대인들과 이제 소위 비유대인, 이방인들 간에 이 완전히 갈라져 있고 그 둘 사이에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서로 화합되지 못하는 큰 장벽이 있다고 하는 그 현실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나 한 새 사람을 만드셨을 때 어떻게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둘 되었던 것, 특별히 이 둘 사이에 서로 원수 되었던 것, 이 둘 사이를 막고 있는 장벽을 그리스도 십자가상에서 그의 육체가 허물어지셨을 때 그 모든 것이 같이 허물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그냥 논리적으로 계속 전개해 나간다면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의 육체가 부활하셨을 때 결국 둘 되었던 것은 허물어지고 그 장벽은 무너지고 거기에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 부활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기에 one new man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one new man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4장으로 넘어가도 그렇습니다.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우리가 다입니다. 우리가 다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한 사람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몸이라고 얘기하고 이 몸을 설명하면서 여기 16절에 보면 각 지체의 분량이라는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몸은 하나지만 지체는 여럿이다. 그러니까 몸이라고 해서 하나라고 해서 어떤 단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공동체라고 하는 다수의 우리 모두의 참여가 함께 되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에 말하고 있는 이 한 세 사람은 결국 교회입니다.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 교회. 그렇죠? 이미 바울 시대에 이 교회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동부지역으로 지나가서 시리아로, 소아시아로, 이게 마게도니아로, 아가야로, 쭉쭉쭉 전파돼 나가고 로마로 간 다음에는 서반하로 스페인으로 이렇게 점점점 확장되어가는 이 전체 교회의 모습을 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왜 이것을 그렇게 부를까? 자, 요 얘기는 좀 하고 넘어가죠. 자, 4장 제가 24절을 언급했는데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드린 대로 세 사람, 한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그 이후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윤리는 관계적 윤리예요. 에베소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크리스천 라이프에 대한 언급은 개인적인 묵상이나 개인적인 수양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의 삶은 어느 굴에 들어가서 나 혼자 거기에 머물면서 어떤 뭐 공을 쌓고 내 스스로 어떤 돌을 쌓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서로 하느냐, one another,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사실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그렇게 아주 혼란스럽진 않아요. 왜냐하면 너희라고 했을 때 너희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너희들, 너희라는 말 자체가 좀 복수죠. 사실 그렇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이 에베소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어드레스할 때 너희들 이렇게 어드레스합니다. 영어에는요, you라고 돼 있죠. you. 이 영어가 단수와 복수의 구별이 없습니다. you에 있어서는. you는 단수일 수도 있고 복수일 수도 있죠. 미국이라고 하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사회 속에서 영어를 쓰고 있는 이 현재 미국의 크리스찬들에게 한 가지 큰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면 성경 말씀이 특별히 이 서신들이 너희라고 얘기하는 you라고 하는 말을 우리의 공동체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질 않고 나 한 개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개인적인 복음, 개인적인 기독교, 결국 내 문제다라고만 생각하고 내가 뭘 원하는가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거는 상당히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의 관심은 사실은 공동체에 있습니다. 공동체성을 상실한 기독교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이제 질문이 다시 생기는 겁니다. 아니, 지금 말씀에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공동체에 대한 얘기고 사실은 우리 모두에 대한 얘기라면 왜 그것을 구태여 한 세 사람이라고 하는 단수의 개념으로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로 이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와 동일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의 강조점입니다. Identify 한다고 해야 되겠죠. 그리스도, 이 교회의 관계를 거의 하나로 보는 겁니다. 자, 설명이 좀 필요할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가 앞서 언급했던 에베소서 2장 11절 이후의 내용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하나의 새로운 몸이 일어났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것이 곧 교회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4장 13절, 그 앞서 12절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한 사람, 온전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15절에 그러나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결국 그 머리에 붙어있는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결국 모든 성도들을 각 지체라고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것은 이와 같은 하나의 이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고요. 3절에 평화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면서 몸이 하나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몸이 하나요. 그 몸은 그리스도다. 자, 오늘 이제 메시지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심적인 이 포인트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뭐죠? 결국 오늘 교회는 이 세상에 현존하는 그리스도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너무 이건 과한 거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는 교회인 거 아니에요? 제가 잘 설명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 좀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실제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그분의 이름입니다. 실제 이름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를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부르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사실 그것은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성이냐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건 대단히 무식한 생각입니다. 사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의 직분이죠. 직분.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을 이미 당시 제자들이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줄여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종교이든지 또는 세속적인 사고라 할지라도 인간이 신이 되는 것,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심각한 오류이고요. 거기서부터 모든 망조가 시작됩니다. 어떤 식의 기독교의 설명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기독교는 인간을 신으로 만드는 것이다. No, 절대로 아닙니다. 예.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신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으로 회복시키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면에서 좀 복잡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신격.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다라는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격을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완전히 구분합니다. 우리가 신이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단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참 인간으로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분. 여기에 세례의 의미도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뭐 계속해서 언급하는 얘기지만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셨을 때 오해하지 마세요. 그가 인간이 되셨다가 그때는 신으로 돌아가셨구나.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토록 참 하나님, 참 인간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몸은 부활하신 인간의 몸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우리 부활의 첫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겁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영광된, 영화롭게 된 인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거기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뭘까?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대리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구약성경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유명한 세 가지 직분이 있죠. 왕, 제사장, 선지자. 예, 계속 기본기입니다. 이거는 왕, 제사장, 선지자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대리자.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의 백성을 다스리는 자.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평강을 선포하는 자.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사실은 구약에 나오는 이 모든 사람들을 크리스토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적 존재들입니다.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기도 하고 제사장이 부음을 받기도 하고 선지자로 세움을 받기도 하고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저들을 구별하여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던 것이죠.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The Christ, 바로 그 그리스도다. 바로 그 위대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구약의 모든 대리자의 직분을 예수 그리스도가 통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그 왕이시고 그리스도는 그 제사장이시고 그리스도는 그 선지자. 결국 그리스도에 있어서는 예수님은 끝장판이다, 이런 뜻입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그런 사람들도 그리스도라는 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쪽 해.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역사해야 될 사람들이고 그들은 그런 직분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합시키시고 완벽하게 이루어내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를 그리스도, The Christ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대리자의 직분이 사실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원래 뜻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온 인류를 창조하실 때, 온 세계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무엇을 하자고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결국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는 개별적인 성이지만 그러나 이 둘이 다 하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체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세상에 존재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그들을 그리스도적 존재로 지으신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자로 세웠던 거죠. 그들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적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움받았던 이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죠. 그들의 선택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대리자로 전락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사탄이 하는 일, 자기 스스로가 신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선언,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 뜻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 선언, 이것은 인간 스스로 한 선언이 아니라 사실은 마귀의 선언을 반복한 겁니다. 이미 그 하와가 그러한 생각들을 지녔을 때는 뱀의 생각의 영향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크리스토스가 되어야 되는데 저들이 사탄의 대리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인류의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온 세상을 복주고 온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존재로 살아야 하는데 도리어 세상을 착취하고 서로를 유린하고 결국은 사탄의 방법대로 그들이 원하는 건 뭐죠? 인간이 원하는 건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 나의 이권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이라도 짓밟고 희생할 수 있다고 하는 사상. 타락한 인간의 안타까운 모습인 것이죠. 예수께서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뜻,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참 아들들을 회복시키는 거죠. 첫 아담, 곁길로 갔던 그 그리스도적 존재인 첫 아담이 결국은 타락함으로 모든 인류를 곁길로 가도록 만들었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첫 아담에 속한 인류는 육체의 연계성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새로운 인류는 영적 교통을 합니다. 믿음으로 교류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물과 성령, 생명을 부여하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를 통하여 새로운 인류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에베소서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주 딱딱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중요한 사실 이 교리적인 내용이면서 성경 자체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에게 어떤 느낌이 듭니까? 교회가 뭐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새로운 인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아이덴티피케이션, 그러니까 일치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에베소서는 뭐 인류라고 부르지도 않고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한 새로운 사람, one new man,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한 새로운 사람으로 두 번째 아담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신 것처럼 그와 하나가 된 교회는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 이 세상에 그리스도적으로 존재한다. 그리스도적으로 존재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하나다. 현 시대 속에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존재하신다. 여러분 이런 표현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저와 여러분의 현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로 부름을 받았고 보냄을 받았는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적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적 존재들.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의 한 부분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크리스찬들을 작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Little Christ. 언뜻 보면 그 말이 좀 불경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그렇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개인적인 의미로서의 한 개인 개인이 작은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적 정체성 속에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적 존재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거대한 일입니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고 저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현실을 우리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인식해야 합니다. 첫 번째 차원은 뭐냐면은 선언적 차원입니다. 선언적 차원. Indicative.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변개할 수 없어요. 이것은 현실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는 위대한 실체다. 교회는 위대하다. 교회는 우주적 교회라고 제가 표현을 했죠. 그러나 사실 참교회,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이와 같이 위대한 실제를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뭐 이미 얘기한 거죠.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에 출입되어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온 만물의 주인이시고 온 만물을 다스리시고 온 만물을 채우시는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충만하심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나타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비냥거리고 교회에 대해서 아주 뭐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입니다. 교회는 위대합니다. 자, 한 군데 더 볼게요.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 자,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자,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자들. 이 하늘의 통치자와 권세자들 아래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세상의 모든 권위자, 세상의 모든 파워, 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 즉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을 알게 할 수 있는 바로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뜻은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이 교회의 선포를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순간에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 귀에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울리고 있고 이 땅을 울리고 있다. 하늘과 땅을 주관하는 모든 이 권세자들도 결국은 교회의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듣게 돼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선언이 되는 것이죠. 교회는 위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한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장 24절로 돌아가 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이 첫 아담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은 것처럼 교회를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의 진리의 거룩함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교회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적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펼쳐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어가시는 놀라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모든 것이 좀 너무 황당하게 들린다면 바울사도도 그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해요. 자, 1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왔다 갔다 하죠. 너무 중요하니까 1장 18절 한번 보세요. 1장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의 기도입니다. 제발 당신들의 눈이 좀 마음의 눈이 띄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 것이며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힘의 위력이 어떠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것이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 나야 초라한 것 아무것도 아니지 뭐. 에? 자꾸만 우린 스스로 초라해지고 우리는 스스로 점점 더 아주 비천해지고 그러므로 우리의 행동거지마저도 뭔가 몰라도 점점 더 치사해지고 쫀스러워지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아주 비천한 모습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 무엇에 대한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교회의 크고 작음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교회가 뭐 숫자가 많고 건물만 크면 그게 위대한 교회입니까? 아니요. 이 세상의 태반의 교회들은요. 십자가 못 세우고요. 건물 세우지 못하고요. 가정 안에서 몇몇 사람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향하여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은 억눌려 있고 너희가 지금은 어려움 속에 있고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내가 기도한다. 너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그의 기업의 영광, 그의 힘의 위력, 그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너희들에게 좀 보여졌으면 좋겠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3장 19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18절부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제발 너희의 마음이 열리고 너희의 지식이 열리고 너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이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게 하기를 원한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입체적으로 거대한가를 에? 그냥 평면 속에 살고 있고 그 정도의 생각밖에 할 수 없었던 우리라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발 이 위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던질 때 이 말씀이 너희들에게 이해될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하여 너희 자신들을 새롭게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당신들은 위대한 그리스도적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 새로운 한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이것이 선포입니다. 선포. 자, 그렇다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거기에는 명령이 따라옵니다. 적용입니다. 적용.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Therefore, 명령이 따라옵니다. 자, 오늘 본문이에요. 13절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건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결국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할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만큼 잘할 겁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아직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은 course of action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글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고 가야 합니다. 현재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떻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운명이다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를 택하여 그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죠?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지금부터 이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입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린아이는 뭐하죠? 요동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요동해요. 추우면 춥다고 요동하고 더우면 덥다고 요동하고 피곤하면 피곤하다고 요동하고 졸리면 졸리다고 요동하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요동하고 에? 아이들은 요동합니다. 끊임없이 요동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You are destined. 너희의 운명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를 텐데 이제 지금 너희의 삶을 살아갈 때 어린아이처럼만 머물지 마라. 요동하지 마라.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 일이 나의 자존심을 견들고 내가 속으로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이러한 순간에 요동하지 마라. 나의 삶에 여러 가지 온갖 어려움이 닥칠 때 요동하지 마라. 물론 걱정되죠. 물론 그 순간에 나를 부딪히게 하는 그런 감정적인 어떤 그 공격이 있죠. 그러나 요동하지 마라. 온갖 사조에 온갖 것으로 인하여 요동하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으로. 하늘에 속한 실제로. 자, 그 다음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이게 참된 것을 말하라라는 번역으로 되는데요. Speaking truth in love. 이 말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 Speaking truth in love를 우리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지금 뭘 잘못했다고 좀 말을 전해주고 싶은데 말을 하려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이 이러면 안 돼. 진실을 전해주고 싶은 거죠. 당신이 이렇게 살면 안 돼. 당신 이래서 되겠어? 근데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꼭 거의 앞에 덧붙이죠. Speaking truth in love를 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왜 갑자기 이 한 구절로 그리스도인의 모든 윤리가 종합되었을까라는 고민을 해봤는데요. 뜻이 좀 새롭게 들어왔어요. 제 머릿속에. 참된 것, 진리라고 하는 것은 답이죠. 답, 해답입니다. 우리는 참된 것을 받은 자입니다. 참된 것.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진리이고 그리스도가 참입니다.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범사에. 모든 일에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분들이 이 병들고 육체의 질고에 많이 시달리고 있죠. 이미 수술을 하신 분도 계시고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병을 고치셨다고 하는 그러한 기사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니까 그리스도는 한 번도 질고에 처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다고 착각하십니까? 예수님은 그의 육신으로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도 병드셨고 예수님도 배반당하셨고 예수님도 가족들로부터 오해받으셨고 끝끝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경험하셨고 그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겪고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입니다. 지금 얼마나 다급하고 힘든 상황에 내가 들어가 있든지 그 상황에 그리스도도 계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그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 채울하실 수 있는 분이고 다 하실 수 있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정답입니다. 정답. 나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상황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답을 갖고 있고 나와 그리스도가 복음 안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된 존재들이라.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는 뭐 자녀된 자로서 부모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 이런 것들에서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그리스도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부모의 야단침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순종하셨습니다. 부모의 권위에. 그렇게 하기까지. 끝까지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분, 정답, 그것을 이루어나가는 과정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사랑으로입니다. 사랑으로. 지금 우리는 그걸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정답에 맞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사랑으로 풀어가는 과정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게 우리가 자라나는 과정이다. 사랑은 뭔가요? 사랑은 고통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음이라고 번역돼 있죠. 제가 이 얘기 드린 것 같은데 라틴어로 사랑은 patience, 영어 성경을 patience라고 번역을 했다면 그거는 잘못된 번역이다. 원래 patience라는 말의 의미는 고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이 바로 번역했습니다. Charity is 사랑은 suffering. Long. 곧 옛날 영어로 suffereth long 이렇게 써있죠. 사랑은 오랫동안 고통하는 것이다. 현세는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명령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이 고통의 과정을 짊어져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근거는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됐다는 것이고 나에게 그리스도적 삶을 부여했다는 것이고 그 일을 맡겼기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다고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에 참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온 교회가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고통은 모두의 고통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지체이기 때문에 함께 고통을 당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적 존재로 이 땅에 존재하며 그리스도를 해답으로 믿고 고백하며 사랑으로 그 실천을 이행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